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말.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죠. 천국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별의 슬픈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하게 우리 이팔청춘으로 아주 씩씩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고 천국에는 약이 없어요. 약이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약을 나이를 먹으니까 의사가 권해서 여러 종류를 매일 두 번씩 이렇게 먹는데 참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되 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거 읽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그런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절로 납니다.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따먹고 혼이 난 그 생명나무 열매가 천국에 가면 광 좌우에 쫙 있는데 매달 뭐라 그랬습니까? 12가지 실과를 매달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는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일 좋아하시는 분, 아마 천국에 가면 매일 그죠? 종류를 따라서 프레시한 과일을 마음껏 드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 과일 맛이 어떨까? 어떤 과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죠. 이 땅에서의 저주는 천재의 지변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이러한 온갖 그러한 것들로 임합니다. 천국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천재 지변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없고 천국에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3일날 우리 투표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매일 투표해요. 매일 대통령 다시 뽑고 매일 국회의원 다시 뽑고 뭐 주지사 다시 뽑고 뽑아요. 뽑지만 그 사람들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매일 실수투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불안하고 무슨 사고와 무슨 엄청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천국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6.25 때 피난 나와가지고 피난민 수용소가 공동묘지 옆에다가 임시 가건물로 이렇게 판자로 지어놨는데 왜 공동묘지 옆에다가 지었는지 나 지금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좀 고약해요. 그래가지고 저의 아버지는 다른 데 장사하러 다른 도시로 가시고 어머니는 공동묘지니까 시내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머니는 이 함지박이라고 그러죠. 큰 그런 글을 쓰다가 여름이 되면 과일을 받아서 행상을 하시고 또 겨울이 되면 생선을 받아서 행상을 하시고 그리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시내가 머니까 집에 못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친구 집에서 주무시고 장사를 하면 그때 제가 9살인데 2살인 우리 여동생 둘이서 그 캄캄한 밤에 그때 전기불도 없죠. 밤에 촛불도 못 켜게 하죠. 위험하다. 깜깜합니다. 얼마나 밤이 싫었는지 몰라요. 밤만 되면 공동묘지에서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밤이 싫었는데 천국에 하면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국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왕이 된대요. 왕. 왕 중에 왕은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왕이 돼서 그 원문에 보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제가 뭘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는 이 본문을 깊이 연구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물, 에덴 동산에서 우리 짐승들과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고 왕 같은 그러한 다스리는 자의 신분이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천국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같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계시록이 기록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복되게도 너무나 은혜롭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제자들보다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하고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들이 느끼게 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세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보화가 뭡니까? 보화. 보화라고 하면 금은 보석, 뭐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어쨌든 여기서 보화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이건 제자들에게만 말해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얘들아, 내가 준비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이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이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감격을 느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얼마나 값있고 귀한 것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바꿀 만큼 기쁘게 가서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기쁘게 가서. 기뻐하며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있는 거 땅이고 집이고 뭐고 차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몽땅 주고 받고도 참 기쁠 만큼 좋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계시록의 그 천국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사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가서 천국에 가서 보면 또 실제로 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보석 같은 그랬지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석과 같이 빛나고 귀한 것이긴 한데 그보다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천국이 내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미련 가지겠어요?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다 달라면 주고 버리라면 버리고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어떤 그 정을 두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든지 다 포기하겠어요. 너 죽어라 그러면 저 죽는데도 천국이 확실하니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리 좋은 집이나 금은 보화나 생명까지도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를 많이 합니다. 아, 참 용감해요. 용감해요. 조끼처럼 생긴 폭탄을 입습니다. 속에다 입어요. 그 뭘 누르든지 땡기기만 하면은 자기 몸에 두르고 있는 그 고성능 폭탄이요 폭발해가지고 사방 뭐 몇백 미터 내에 막 이렇게 굉음이 울리고 몇십 미터 내에는 막 유리창이 다 깨지고 주변에는 차들이 다 날아가고 이럴 정도로 자기 몸은 뭐 이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7살이나 8살 때 납치에다가 전문적으로 세뇌를 시킨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너 자살 테러 하게 되면 그래서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자살을 하게 되면 너 그 즉시로 저 낙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여자들을 데리고 뭐든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킨대. 그러니까 그런데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게 거짓말이죠. 속임수죠.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 폭탄을 몸에다 둘렀다가 알라의 이름으로 자기 몸을 폭발시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 그 의문이잖아요. 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사람들이 다 그 천국을 믿고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속 깊이 숨겨진 보화처럼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도록 천국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숨겨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누가 압니까? 모르죠. 숨긴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밭을 갈다든지 아니면 그 숨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들었다든지 어떻게든지 거기에 보화,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마 비우셨을 거예요. 아, 저 건너마을의 박서방 참 미쳤어, 그 사람. 아, 그 돌대기 밭을 뭐로 그렇게 집 팔고 뭐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아, 그 비싼 값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이 박서방은 그 밭 속에 엄청난 보물이 지금 전쟁통에 누군가 부자가 숨겨놓고 달아나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건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러지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숨겨놓으시느냐 그 말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번쩍번쩍한 금덩어리 보게끔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다 집어갈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이사야 6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가장 적은 소수의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포악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는 안 하고 못된 제사장처럼 탐욕과 또 포악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육신을 위한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권면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 그루터기처럼 몇 개만 싹으로 놔두고 다 없애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하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이 못된 나를 배반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깨닫고 고침을 받고 더 못된 짓을 할까 두렵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도록 해주시기 전에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 인간은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은 다 악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편견에 사로잡히고 오해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마음이 다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뭐 하나 제대로 성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주어도 그걸 몰라요. 그런 실화가 있죠.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어떤 탐험가들이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그 흑인 여자아이들이 공기처럼 요만한 돌덩어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다이아몬드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애들이 다이아몬드 그 조각 공기톱처럼 가지고 막 놀더래요. 그래서 밀가루 몇 푸대 갖다 주고 그걸 가마니로 쓸어 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섯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보고 마시고 만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직도 모른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고 모른다 이거. 밤낮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 이유를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왜 안 주셨을까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기껏 애굽에서 해방시키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 이곳에 끌어냈느냐고 지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깨닫는 마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듣고 체험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길을 스스로 발견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꼭 같은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표현만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꼭 같은 말씀 일관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우리 여섯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 앞에 읽어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사람들 앞에 직설적으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와 저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 저희. 너희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다이아몬드를 봉깃돌처럼 가지고 놀던 그 흑인 어린 아이들처럼 이게 뭔지 모르 들어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걸 뭐라고 해요? 천국 비밀이라고 해서 그거 보세요.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이 저희들처럼 예수님 여기 본문에 말한 저희들처럼 그건 뭐야? 돌덩어리 가지고 노네. 저기 산에 가면 흔해 빠진 게 그 돌이야. 다이아몬드 보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죠.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본능과 듣는 귀를 주신 너희만이 가능하며 하나님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은 저희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는 그 땅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어요. 키는 어디 있어요? 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키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10여 명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밭이 뭐냐? 좋은 밭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열매면 좋은 밭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밭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것, 육신의 생명까지라도 다 버려서 아깝지 않고 값지고 귀한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또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고 싶어도 천국을 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덟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라 그랬어요. 진주 장사. 진주 장사. 위에 저것은 뭐라 그랬어요?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렇게 말하는데 45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같다 그랬어요. 어떤 진주 장사냐? 46절에 보니까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지고 귀한 진주를 만나면 그냥 주저없이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주고 쏟아붓고 그리고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 비유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두 가지로 추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진주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을 읽어보면 그렇게 된 곳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해석에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오해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구원의 길은 인간이 노력해서 찾는다고 되는 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인간이 구원의 길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다 버리고 헌신해서 그 길을 찾게 된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 성경적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해석은 진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진주 장사는 우리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상당수의 주석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보는 영문 주석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즉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주님이 찾으시다가 만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주님이 만나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것처럼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 물론이고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두 번째죠. 이 해석은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잘 이렇게 조화가 되죠. 99마리 놔두고 목자가 지 멋대로 그것도 도망가, 지 멋대로 가버린 거예요. 뭐, 목자가 어디 갔다 때 팽개쳐 놓고 온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실수해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 무리 가운데서 지 마음대로 뻘뻘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거를 목자가 헤매면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게 되니까 어떻게 했더니 너무 기뻐서, 자식처럼 이 무등을 태워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양 한 마리가 몇 배 되는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진수성찬 잔치상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 보고 와서 다 먹으라고, 우리 잔치하자고 춤추자고, 왜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잃어버렸던 양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양 한 마리의 죄인 하나를 인하여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도망갔던 양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서, 목자가 가서 찾아오고, 가서 막 고생을 하고 가서 찾아오고, 그리고 그걸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게 예수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뭐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저희가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선당지역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우리를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참 회개해서 참 응? 착하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요. 아,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홉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한 구절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처럼 분명히 들리죠? 그렇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만일 인간이 그 어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조화되는 해석이에요. 어느 한 구절만 놓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흐릿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열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나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인간의 사역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그 말 속에는 무슨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죽은 지 사흘만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 속에.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의 말씀도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해석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을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크고 귀한 진주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보혈의 피를 생명을 값을 주고 사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옳은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과도 부합됩니다. 우리 12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지.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택해서 불러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배롭고 여겼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의 뭐 일을 위해서 뭐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해서. 지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뒤편에는요. 지명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그를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허물 많은 한 영혼을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 자신을 한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 뿐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인 것을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그런 한탄을 했어요. 여보, 나 헛살았어. 목회를 35년을 했다고 했지만 목회도 헛목회를 했고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뭘 한다고 했지만 다 보잘 것 없는 정말 티끌과 같이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주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처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심을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13 번째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은 생에 얼마를 더 살게 하실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토록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서 저희를 택하여 세우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쏟아부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흰눈 같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우리의 생명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 생명 바쳐 헌신하는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